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과 구약 출애굽기입니다.
8장. 사울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하다고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크게 박해를 당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모든 믿는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지고 사도들만 남아 있었다. 경건한 사람 몇이 스데반을 묻고 그의 죽음을 크게 슬퍼하였다.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믿는 이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넣었다. 그런데 사방으로 흩어진 믿는 이들이 가는 곳마다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의 어떤 성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기도를 선포하였다. 그곳 사람들은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행하는 기적을 보고는 모두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영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고 많은 중풍 환자들과 지체장애인들이 고침을 받았다. 그리하여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였다. 그 성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얼마 동안 마술로 모든 사마리아 사람을 놀라게 하였으며 스스로 위대한 사람인 채 하고 있었다.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모두 시몬의 말을 귀담아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능력자로 알려진 하나님의 능력이다. 시몬이 마술로 오랫동안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으므로 사람들은 그를 따르고 있었다.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자 남자나 여자나 그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시몬 자신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빌립이 행하는 큰 표적과 기적을 보고 놀라서 빌립이 어디를 가든 따라다녔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 두 사람은 사마리아에 와서 그곳에 있는 믿는 이들이 성령을 받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위에 손을 얹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시몬은 사도들이 사람들 위에 손을 얹어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사도들에게 돈을 내놓으며 말하였다. 내가 손을 얹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내게도 그 능력을 주십시오. 베드로가 시몬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돈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당신의 돈이 당신과 함께 망하기를 바라오.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니 당신이 이 일에서 차지할 자리도 목도 없소. 그러니 당신의 악한 생각을 뉘우치고 주께 기도하시오. 어쩌면 주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은 것을 용서하실지도 모를 일이오. 내가 보니 당신은 악의가 가득하며 죄의 사슬에 얽매여 있어. 시몬이 대답하였다. 두 분은 나를 위해 주께 기도하여 두 분이 말한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두 사람은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 들려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어서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남쪽 길로 가거라. 이 길은 사람들이 별로 다니지 않는 광야길이었다. 빌립은 서둘러 떠나 길을 가다가 어떤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은 내시로서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를 모시는 높은 관리였다. 그 사람은 여왕의 돈을 모두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었는데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 이사야의 예언서를 읽고 있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저 마차에 바싹 다가서거라. 빌립이 그 마차 곁으로 달려가니 그 사람이 이사야의 예언서를 읽는 소리가 들렸다. 빌립이 그 사람에게 말하였다. 지금 읽고 있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말하였다.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는 빌립에게 마차로 올라와 자기 곁에 앉기를 청하였다. 그 사람이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은 다음과 같았다. 그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갔으며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어린 양이 잠잠하듯이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다. 이 땅에서 그의 생애가 끝이 났으니 누가 그의 후손을 이야기할 수 있으랴.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가 한 이 말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 자신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까? 빌립은 성경의 이 구절에서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그 사람에게 말해주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다다르자 그 내시가 말하였다. 여기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아서는 안 될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리고 그는 마차를 세우라고 명령하였다. 빌립과 그 내시는 같이 물에 들어갔고 빌립이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두 사람이 물에서 나왔을 때 주의 성령이 갑자기 빌립을 데리고 가셨으므로 내시는 다시 빌립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는 기쁨에 넘쳐 가던 길을 갔다. 그 뒤에 빌립은 아소도라는 곳에 나타났다. 그러고 나서 빌립은 아소도에서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그 지방의 모든 마을에 들러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출애굽기 제20장.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하여라. 그러나 이런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가늠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인은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온 백성이 천둥 소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를 듣고 산의 연기를 보았다. 백성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며 멀찍이 물러섰다. 그들은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을 시험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이며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백성은 멀리 떨어져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는 먹구름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갔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는 다 보았다. 너희는 나밖에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은이나 금으로 신들의 상을 만들지 못한다. 나에게 제물을 바치려거든 너희는 흙으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너희 양과 소를 바쳐라. 너희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내가 정하여 준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가 나에게 제물 바칠 제단을 돌로 쌓고 잘 때는 다듬은 돌을 써서는 안 된다. 너희가 돌에 정을 대면 그 돌이 부정을 타게 된다. 너희는 제단에 층계를 놓아서는 안 된다. 그것을 밟고 올라설 때 너희 알몸이 드러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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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근심 모든 염려 주께 맡기어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are filled with sorrow and care. Hearts are lonely and drear. Burdens are lifted at Calvary. Jesus is very near. Burdens are lifted at Calvary. Calvary, Calvary. Burdens are lifted at Calvary. Jesus is very near. Young one on Calvary.
16편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주님,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줄로 되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읽어드릴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흔들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참으로 은혜를 만끽하며 살았던 다윗은 이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보다 나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은 믿음의 자세를, 나머지 뒷부분은 그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5절 말씀 중심으로 바로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요 영광과 가치라는 고백입니다. 아 주님,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나 사랑이나 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것이 큽니까? 토기입니까?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이입니까? 우리의 유치한 신앙은 얼마나 부스러기에 붙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하는 찬양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될 때 모든 부수적인 것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임에도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복과 은혜를 너무 사랑합니다. 두 번째로는 6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두신 곳이면 어디나 언제나 아름다운 곳이라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줄로 지어준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찬송가 438장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의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은 적어도 보이는 현상에 좌우되는 신앙이 아닙니다. 비록 현실적으로는 눈물과 고통의 장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면 그것이 천국이라는 믿음입니다. 억울한 옥사리도 사자굴도 불모지도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면 아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계시면 부족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확신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떻게 가름할 것입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너의 속에 주님이 살아계시는 확신이 있다면 혼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7절 상반절 말씀 중심으로 나를 가르치고 때로는 책망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많은 사람들은 참으로 훈계받는 것을 싫어하고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모두의 당연히 벗어버려야 할 죄성입니다. 하나님의 훈계는 교훈이든 채찍이든 달게 받을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멍에를 메지 않으려는 손은 채찍을 맞을 뿐입니다.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잠언 15장 32절이죠.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미가서 6장 9절입니다. 이런 자세가 되면 침실에 누워서도 감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8절 상반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셔야 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주님을 앞에 모셔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위기의 순간이나 공격을 받을 때는 쉽게 하나님을 앞에 내세우면서도 주님 나는 미약하니 주님 뒤에 숨습니다. 대신 싸워주십시오 하고 말이죠. 영광을 받을 때나 어떤 일이 잘 될 때는 이건 적어도 내가 한 거야. 내가 해낸 거야. 그렇게 자만할 때가 있는데 곤경에 앞세웠던 주님을 앞으로 나는 뒤로 빠지는 이것이 곤경의 때고 영광의 때는 주님은 뒤로 놔두고 나를 앞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에서 주님을 항상 앞에 모셔야 합니다. 이것은 적어도 기본이며 절대적입니다.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지만 특히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됨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피조물로서 창조주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죄에서 우리를 사주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즉 모든 가치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행위가 예배인 겁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이유에서도 예배에 있어 사람이 높여지거나 고려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원칙이 배제되는 예배는 엄밀하게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배의 모양이 있을 뿐이죠. 기도에서 찬양에서 말씀에서 주님의 만찬에서 연보에서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셔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앞에 모셔야만 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라면 이것이 삶 속에 적용되지 않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기도인이라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에 있어서, 직장에 있어서, 공부에 있어서 하나님을 앞에 모셔야 합니다. 이것은 현수막을 큼지막하게 걸어놓고 무엇을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현수막이 하나님처럼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업을 이끄시도록 앞세우고 나는 그분의 지시를 받으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보다 앞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게으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게으름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직장에서도 내 생각과 기분보다는 하나님을 앞세워 이끄시게 하는 것입니다. 공부에서도 하나님을 앞에 모신다고 하는 원리는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학교를 선택할 때나 모든 것을 선택할 때 주님을 위하는 첫째 목적에 부합해야 합니다. 맞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이것이 거꾸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이죠. 교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앞에 모셔야 합니다. 교제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됩니다. 우리는 대화 중에서도 하나님을 앞세워야 합니다. 말의 조심성을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내뱉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결혼을 위해서도 그렇고 단순한 가족관계 속에서도 주님을 앞에 모시고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령 그것이 불신자들과 만남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긍휼을 마음에 두고 주님과 같이 불쌍히 여기는 구원을 위한 것이 우리의 교제의 첫째 조건이 된다면 아무래도 우리의 교제의 관계는 엄청나게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먹는 문제에도 하나님을 앞에 모셔야 합니다. 과식의 유혹 앞에서도 입맛이 없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락의 문제에서도 하나님을 앞에 모셔야 합니다. 분명 휴식은 죄가 아님에도 하나님 없는 오락은 향락문화가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일하고 쉴 때 우리의 영육의 건강이 유지될 수 있을 겁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출애굽기 34장 21절입니다. 참으로 합리적으로 들리지 않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인생을 우리 인생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절대적입니다. 사람의 생각과는 분명히 다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이고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모든 경우에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삶은 제대로 되어갈 수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8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으로 그럴 때 하나님의 귀한 약속들은 모두 나의 것이 됩니다. 어떤 경우도 요동치 않습니다. 8절 하반절이죠.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마음과 육체가 기쁨과 영광과 안전을 누리게 된다는 약속을 9절에서 봅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그랬습니다. 어떤 시궁창에 던져져도 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10절에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시 그런 고백을 듣습니다. 영혼을 비로소 확신하게 되고 가슴에서 솟아나는 감격을 소유하게 될 것임을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뭉토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난 2023년 1월 1일부터 단파 방송을 시작한 이래 세계 여러 곳에서 저희의 방송을 잘 수신하고 있다는 이메일이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러시아, 중국, 일본, 파키스탄, 미국, 심지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아직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없습니다. 물론 저에게 연락할 방법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비록 여러분으로부터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계속해서 이 방송을 여러분을 위해 송신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유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바치셨다는 뜻입니다. 이런 지도자나 왕은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 이런 구원의 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 바라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어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기적 가운데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가 마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이것을 보고 그 당시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런 비난은 사실 논리적 모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귀신이 귀신을 상대로 서로 싸우면 스스로 망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과 누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어뜻 듣기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그에 관한 말을 항상 마음에 새겨두었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의 말을 마음에 새겨두었을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우리가 마리아를 마지막으로 보는 때는 예수의 십자가 곁에서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못 박힌 모습을 보는 마리아의 고통은 어디에도 비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칼이 그의 마음을 찌르는 듯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숭배하고 그에게 기도하는 교회도 있지만 마리아는 사실 여느 여인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부모를 받들여 섬겼듯이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때부터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마리아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상상력을 발휘하면 교회가 세워진 후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찢긴 예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뗄 때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린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포도나무에서 난 잔을 마실 때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내가 낳고 기른 내 아들이었지만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주의 만찬에서는 내가 사랑했던 아들이 이제는 나의 구세주임을 감격해 하면서 눈물로 참여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구세주. 그렇게 고백하고 믿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을 받았을 때 장차 자기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을까요?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 고백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Are we downhearted? No, no, no. Are we downhearted? No, no, no. Troubles may come and troubles may go. We trust in Jesus, come will or woe. Are we downhearted? No, no, no.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